맑고 밝은 날이 되면 저 수락산에서부터 잠실 롯데타워까지 한눈에 활짝 펼쳐집니다.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 어떨까요? 어둡고 캄캄해지면 그렇게 많이 보였던 모든 풍경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밝은 날은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두움이 깊은 밤이 될수록 진짜 멀리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볼 수 없었던 진짜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 수많은 별들과 그 달빛이 그렇습니다. 진짜 멀리 있는 그 별은, 그 달빛은 환한 낮에는 볼 수 없습니다. 밤이 깊으면 그 별빛을 그제야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깊은 어둠의 자리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환하게 내 앞날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을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때는 당신이 진짜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런지 모릅니다. 밤이 깊을수록 빛나는 그 별을 찾고 밤이 깊을수록 볼 수 없었던 달빛을 볼 수 있는 그 깊은 밤, 어둠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어둠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 이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후에.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지난주 우리가 살핀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가나안 왕들의 그 전쟁 사이에서 재산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출한 그 직후입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님을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그에게 왕의 골짜기에서 환대할 때도,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도 이 모든 갈취물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도 그는 소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멜기세덱 앞에 자신의 10분의 1을 바치면서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 2일 이후입니다. 그 2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브라함을 향한 첫 마디가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신년에 대한 아브라함의 두렵고 떨린 마음도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 중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용맹스러움은 다 어디 간 걸까요? 그는 어쩌다가 다시 두려움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롯을 구출합니다. 재산도 다시 되찾습니다. 부녀자들도 되찾아옵니다. 친척들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구출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의 포로로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셔서 말을 거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이 두려움의 실체를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어김없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처방은 어쩌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두려움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우야, 아들아, 딸아 말을 건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요. 여러분, 이제 막 전쟁을 치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죠? 이 전쟁은 13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던 이 도시 국가들이 그돌라오메를 배반하기 때문에 시작했던 전쟁이었어요. 그돌라오멜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시 보복하기 위해 침공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다시 한번 가나안의 도시들을 점령하고 다시 모든 것을 약탈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일개 부족의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318명, 고작 318명의 동네 아저씨들과 싸웠던 이 전쟁에서 그만 네 개의 연합군 전선들이 다 참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보복하기 위해 참여했던 전쟁이었으므로 다시 이 전쟁을 얼마든지 보복하기 위하여 정비하며 침공을 계획할 상황이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번 전쟁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족장 그 가문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되었을 것이에요. 소돔 왕이 그의 전쟁을 칭송하며 박수는 쳐줬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적으로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경계의 대상 1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언제라도 또 다른 전쟁을 만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싸워서 이긴 이 전쟁이 내 힘으로 이긴 전쟁이라면 얼마든지 다시 전쟁이 찾아오면 맞설 수 있잖아요. 대항할 수 있잖아요.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앞서 싸운 전쟁이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하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에 두려워하죠. 내일에 대한 확신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한대요? 왜 결혼한 가정들이 자녀를 낳을 수 없대요? 소극적인 대답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정말 물질이 풍요로워서 결혼을 할 수 있었나요? 아니었죠. 나 혼자는 힘들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내일의 밝은 미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의 가정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결혼하지도 못하고 출산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3월 월삭 기도회를 시작으로 자녀들의 기도 카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입구에 중보 기도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기도 카드를 하루에 두 번 이상은 꼭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저의 루틴은 이 기도 카드를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직접 적은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혹시 적었다고 적은지 아세요? 가장 많은 기도 제목 말이죠. 한 중학생의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제 16년을 살았어요. 이제 16년을 살아, 아니 15년 반을 살았겠죠. 16년을 채 살지 못한 이 아이가 100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살 날이 두렵대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같이 진로에 대한, 내일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한 고등학생의 짧은 기도 제목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그 아래 십자가를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카드 읽을 때마다 저도 제발요 하나님 제발. 맞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 미래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미래의 내용이, 내일의 내용이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여러분 만약 내일이 안전하다고 하는 보장이 되어진다면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든 안전하다면 여러분은 이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일전에 가족들과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부터 줄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동원해서 아침부터 줄을 섰습니다. 날은 춥죠. 다리는 아프죠. 밥은 굶고 배는 고프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놀이기구를 하나 탑니다.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시간이 길어야 2분, 3분이에요. 그 2분, 3분을 타려고 1시간, 2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아이들 쳐다보면 눈치를 봅니다. 이제 그만 탈까? 집에 갈까? 그렇게 기다려서 힘들게 탄 놀이기구는요. 저를 태우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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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컹. 그리고 또 하염없이 땅으로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거꾸로 저를 뒤집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저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다 타고 나면 진이 빠지고 멀미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두려움을 갖고 싶어서요. 온 가족이 돈을 싸들고 거기 가서 줄을 선 거예요. 그 멀미를 느끼려고 온 가족이 몇 시간씩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렇게 힘들게 다 타놓고 재미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걸 두려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야, 스릴이 있었어. 여러분, 스릴은 두려움 아닌가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두려움과 이 스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놀이기구에서 왜 몇 시간씩 줄을 서며 타면서 그 두려움을 엔조이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놀이기구에는 안전장치, 나에게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스릴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가와 말씀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요, 나는 너의 방패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난 너의 안전장치야. 난 너의 안전벨트가 되었단다. 난 너의 방패가 되었단다. 네가 어떠한, 네가 가파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너의 삶이 고꾸라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 너는 그저 엔조이할 수 있어. 내가 너를 꽉 붙잡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장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나의 인생이 아무리 가파른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인생이 추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꽉 붙잡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위대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서 나에게 피해를 입게 하고 어려움을 주어도 난 하나도 두렵지 않대요.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나이다. 나를 붙들어 매시나이다. 나에게 안전벨트가 되어주시나이다. 다윗이 왜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방패 대신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내일을 당신이 엔조이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묘책이 있습니다. 나의 안전장치,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오늘의 초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 가.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거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땅도 줄 거야. 약속한 지 10여 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속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열매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새 아브라함의 나이는 80대 중반을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은 자신을 따르는 종들이 내 곁에 있지만, 그래서 318명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언제라도 그 318명은 사라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목숨을 바쳐서 건진 롯도 결국 내 곁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돔 땅으로 또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해요. 그 조카를 구하려고 목숨을 바쳐 싸웠는데 결국 그는 나를 버려요. 그 땅을 바라보며 가요.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공허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내게 하나도 없어지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노년을 책임져 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죽으면 장례라도 치러줄 양자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지? 아브라함의 불안함은 두려움이 되었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공수표만 던진 꼴입니다. 결국 자녀는 물론 땅 한 평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니 따집니다. 한번 볼까요? 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도대체 내게 무엇을 준단 말입니까? 보세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주긴 하십니까? 보세요. 하나님 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자녀가 없어요. 그저 제 곁에는 저를 지켜준 건 엘리에셀 종밖에 없어요. 그냥 제 남은 상속은 그냥 이 사람에게 다 줘볼 거예요.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도 후자가 생길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불만이 되었고 불만은 불신이 되었고 불신은 자기가 만든 대안을 찾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또 걸어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4절과 5절에 보면 아니야. 네 몸에서 직접 태어날 자식을 나는 죽어야 말 거야. 그리고 7절에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응수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미 10년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듣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저에게 채워줄 거냐고요. 그 방법을 말해달라고요. 언제 줄 거냐고요. 아브라함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당신의 계획을 말할 뿐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또 다른 대안을 기대했던 아브라함은 너무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연유였는지 이때 아브라함의 놀라운 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형광펜을 칠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남겨뒀어요. 6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 아주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거기 밑줄을 그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아름다운 선물 꾸러미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1절에 말하죠. 나는 너의 방패라고 그랬고요. 1절 중간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네, 아브라함은 나의 상급 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상급은 자녀였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갖고 싶었던 상급은 땅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것은 가나안 부족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삶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상급, 자녀를 상급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이 딛고 있는 이 땅을 나의 상급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상급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급은 무엇이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허하셨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안심이 되셨나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은 긴장이 되셨고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셨나요? 혹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비어지면 마음이 쫄아든다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낙심했다면, 여러분의 소원한 바가 들어줘서 여러분이 평안을 찾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상급을, 바로 그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도 그렇게 그 상급으로 삼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을 상급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지나온 과정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는 과정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진짜 믿음, 이 지귀한 믿음, 보석 같은 믿음, 상급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나를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 무언가를 기대함으로 살지 않고 나를 기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주고 싶으셨어요. 이 존귀한 믿음, 이 귀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내가 정말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피셜한 공증문서를 남겨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자,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 귀한 믿음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지킬 거야. 나는 너의 그 믿음이 실망하지 않도록 지킬 거야.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또 하나 등장해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재물을 바치라고 하는 이 중요한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장 하나를 강조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이것이 크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크게 보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나는 보여주고 말 거야. 난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확신을 시켜주고 말 거야. 세상이 변한다 하여도, 삶의 삶이 어렵다 하여도, 너의 삶이 곤고한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 삼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상급 삼는 너의 소중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지켜주고야 말 거야. 아브라함, 가장 귀한 재물을 가져와. 그리고 그것을 쪼개. 하나님은 그 재물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건 고대 근동의 방법이었는데요.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을 몸을 쪼개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내 몸을 쪼개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단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그 고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꼭꼭 약속하신 장면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방패 대신 나의 언약이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에요. 지난주 맥체인 성경 읽기에 출애굽기 17장을 우리는 지나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가면서 걸어가는 여정들을 묵상하고 있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군사를 앞세워서 전쟁을 나서게 하고 모세가 전쟁을 여호수아를 필두로 전쟁에 나서게 하고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의 기세가 올라가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세가 기울어집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듭니다. 모세는 이 전쟁에서 한 가지 별명을 붙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먼저 깃발 꼽는 자가 영토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이 중요했어요. 그럼 모세의 손이 들었다는 것은 마치 깃발을 내가 이 땅에 꽂았다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모세가 깃발을 꽂은 거라고요. 그 깃발이 꽂아졌을 때 모세의 군사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꽂아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로 우리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초라함으로 우린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구인가? 불확실한 미래와 초라한 현실의 자리에서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 삶에 승리케 하실 여호와 그 깃발을 흔드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는 초라하지만,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비록 나는 약하지만 여호와를 믿기에 그 여호와의 깃발을 흔드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찢겨진 쪼개진 짐승 사이에 횃불을 지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귀한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피셜한 공증 하나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제물 삼아 그의 몸을 찢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멸망치 않는 영원한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는 자는, 주목하는 자는 두렵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이 한 시점, 2000년들의 어느 한날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원성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가파른 인생에도 여러분은 스릴을 즐길 수 있고 어떤 삶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으며 나의 일터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삶을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방패, 나의 상급 대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승리의 노래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